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귀한 교회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와 또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1절,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수신자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한 후에 유다와 사마리아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일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오순절 성령 임한 후에 초대교회로 시작이 되었는데, 곧이어서 그 사울과 같은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서신 내용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외적으로는 어려움과 환난이 오지만은 어떻게 승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 것인가, 그 지혜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절, 3절, 4절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어려움과 환난의 문제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뭐 동물에게 잡아먹힌다든지 화형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순교의 현장들, 정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야고보의 교훈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 오늘의 이 본문은 북한의 성도들에게는 정말 그 현장감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인가요? 그 이렇게 기사와 사진 올라온 걸 봤는데, 북한의 그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크리스찬인데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중국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자유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도하는 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할아버지 이제는 힘들었던 과거를 뒤로 하시고 이제 자유의 세계로 가십시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얘기하니까 이 할아버지 크리스찬이 선생님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기도한 후에 그분에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이 제가 기도해보니까 저 혼자 저 자유의 세계로 가서 편안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동안 나와 같이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형제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남은 생애를 그들과 같이 매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남한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참 다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할아버지 크리스찬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다시 그 고통의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정말 그 정근 같은 신앙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뭐 이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 정말 극심한 어려움은 아니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지고 가실 줄로 생각합니다. 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직장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우리가 각자 서로 알지 못하는 그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을 텐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한번. 네,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야고보의 첫 번째 그 권면의 말씀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야고보의 이 권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건강히 살고 대학교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거는 뭐 기쁘게 여길 수 있는데 시험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권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은 일평생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탄과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만은 궁극적으로 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또 하나의 시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움츠러들어요. 기가 죽습니다. 그게 사탄이 그 노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가 죽으면은 사탄은 기를 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야고보는 아마 이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에 기선을 제압해라 그겁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밀리지 말고 기선을 제압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그러들면은 우리가 기가 죽어버리면 사탄이 아 요거 걸려들었구나. 예? 요거 이제 한번 내가 휘둘러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기를 확 피고 어려움이 왔지만은 죽어들지 않고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는 뭐예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거거든요. 예. 영적 전쟁에서 벌써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야고보는 2절에서 밑도 끝도 없이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 전략적인 조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한 9년간 공부를 했는 유학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이민 목회하시는 나이 드신 이제 목사님과 교제를 했는데 그 목사님의 그 인생관이 뭐냐면 목회 철학이 뭐냐면은 네 단어로 이루어집니다. 주여, 믿사오니, 할렐루야, 아멘. 요 네 개예요. 이 목사님의 그 성경책에 보면 딱 써 있어요. 딱 펴보면 주여, 믿사오니, 할렐루야, 아멘. 또 교회도 가보면 교회 이게 표어 같은데 주여, 믿사오니, 할렐루야, 아멘. 그게 있어요. 이분은 그 한국교회 1세대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어려운 역사를 다 겪어내신 분이죠. 6.25 동란이라든지 일제 36년을 다 겪어내시고 미국의 이민 목회를 한 20, 30년 하신 분이에요. 이민 목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과정 속에 이분의 그 믿음의 철학이 뭐냐면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여!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사오니! 주여 믿사오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 아멘!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여! 믿사오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러면 주님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죠. 믿사오니 할렐루야 아멘. 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 같아요. 목사님이 이분 딱 만나면은 딱 만나자마자 하하하 이렇게 웃어요. 하하하 웃어요. 아, 그럼 목사님, 뭐, 웃을 일이 있어야지 웃지. 뭐, 왜 웃습니까? 처음에는 좀, 아니, 목사님, 목회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억지로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믿음의 자세구나. 예. 네. 인생을 어렵게 살아오신 그 목사님의 철학이 뭐냐면, 주여 믿사오니, 할렐루야, 아멘! 이 자세예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기를 확 피고, 최상의 공격, 최상의 수비는 공격이다. 뭐 이런 축구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탄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것인가? 이렇게 수비적인 태도보다는 확 달려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뻐하는 자세. 그것이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3일교회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여 믿사오니 할 때 뭘 믿는 거냐? 뭐를 믿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지만 내 인생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아직 몰라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풀어가실지 아직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선 기뻐하고 보는 겁니다. 믿음의 자세죠. 우선 기뻐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그 겸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뭐 인간들 사이에 뭐 겸양이라든지 이런 그 인사자라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겸손을 이렇게 설명했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당황해 하지 않고 나의 인생에 내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질 때 당황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겁니다. 나에게 어떤 일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질 때 당황해 하는 것은 그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은 당황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인생의 고난들을 받아들이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평안함으로 안식할 수 있는 마음. 나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내가 예상하고 그동안에 기도해왔던 것이 이거였는데 이 길로 지금 막 가고 있어요, 내가. 그럼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당황하지 않는 그 마음이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나를 당황하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기뻐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근데 3절, 4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의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한다면 3절과 4절은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기뻐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시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환난을 겪을 때하고 불신자가 환난을 겪을 때하고 그 반응이 다를 겁니다. 왜? 불신자에게는 이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련은 믿는 자가 겪게 되는 시련을 말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시련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연단시키는 시련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 초대에 얘기했던 그 북한의 크리스찬 할아버지, 그분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도 그 고문의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결정을 내렸어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과 고문의 그 현장이 이 할아버지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해주고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잘 낳고 큰 집에 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힘든 일이 오지만은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 더 멋있는 삶이죠. 더 멋있는 삶입니다. 아까 그 북한의 할아버지와 같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을 뚫고 나갈 수 있고 그것을 뚫고 나가게 될 경우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너희에게 허락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애 가운데 과거에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어려움에 밀려가지고 그냥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말하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조금 더 버텼다면은 이겨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참 이게 견뎌내기 어렵다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신실하신 분이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을 여러분이 끝까지 견뎌내시면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우리가 미분적분 문제를 내줍니까? 안 내주잖아요.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조금 더 참으세요. 조금 더 견뎌보세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강한 영적 군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시대요. 그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네.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견뎌낼 수 있는 시험만 주셨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참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조금 더 가보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능히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4절 말씀해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신앙인들의 그 모습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요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꿨는데 볕단과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런 꿈을 꾸고 형들에게 다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이 요셉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힘들게 하고 구덩이에도 넣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도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 가가지고 고생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 요셉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는 자의 시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셉의 남은 생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은 큰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자기 민족을 살리고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 다 살리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요셉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셨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제자들의 배반을 자기 민족의 배반을 겪으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냈을까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366쪽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부끄러움을 겪으시는 인생을 사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기셨냐면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겪은 후에 죽음을 당하신 후에 마지막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이겨내신 그 내용을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이기셨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것을 확신하고 가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죠. 21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리시는 기도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21절부터 한 절씩 저하고 교도하겠습니다. 21절, 22절에는 한 가지 주제가 반복되고 있고 23절, 24절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다른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은요, 21절, 22절에 반복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아닙니까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아닙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었죠?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은 여러분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난에 처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가 나와 하나인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확인하는 다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24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일시적인 사랑도 아니고 가변적인 사랑도 아니고 창세 전부터 계속 되었던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주님은 확신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해 있는 어려운 일들이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조금 더 견뎌내시면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끝까지 견뎌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야고보서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중요한 근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고 인내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과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련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이 살았던 시기가 있죠? 또 나에게 어떤 병에 걸린다든지 어려움이 생겼던 시기가 있어요. 그 두 시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았을 때하고 내가 병이 걸리거나 뭐 문제가 잘 안 풀렸을 때 상황하고 언제가 더 기도 많이 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오면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없을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데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에게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기도하게 돼요. 정말 기도하게 돼요. 제가 양지에 그 강의를 새벽에 일찍 나가는데요. 아침 6시 좀 전에 운전대를 잡고 갑니다. 근데 그 보통은 제가 그 라디오를 틀어서 뉴스를 들으면서 가요. 그런데 어떤 때 아주 어려운 일이, 제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길 때는 뉴스를 틀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가요. 거기 양지에 가서도 들어가면서 또 기도합니다. 강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또 기도, 뭐 외형적으로는 움직이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기도가 계속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이게 이 뜻이구나. 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로 깨닫진 못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때때로 힘든 일을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병에 걸리게 되면 그전에는 몰랐던 나와 같은 병 걸린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냥 글이었어요. 그냥 뭐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율례를 정말로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로 실존적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아시죠? 궁정에서 그저 마음 편안히 거드름 피우고 있을 때에는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두 가지 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살인죄하고 간음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단의 지적을 받고 이 다윗은 남은 생애가 전부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막 괴롭히죠. 반역하죠. 부하들이 반역하죠. 얼마나 고난의 길을 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 71절의 고백을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다윗에게 유익이었다. 그 고난의 인생을 살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례가 정말 진리구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계명들을 그냥 문자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은 생애 가운데 다윗은 얼마나 성화되는 삶을 살았겠어요? 그냥 말씀으로, 글씨로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십계명을 읽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 진정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다윗의 남은 생애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그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대들면 이겨낼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무너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품에. 같은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폭풍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시련이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이 아니라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일꾼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시키시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당황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끝까지 견디어내어 인내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기로 결심하는 삼일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